제가 3월 중순 이후로 믿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어두운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이러한 좋지 못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일까 할 정도의 그런 그 악한 자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그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그 시점에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나 정권을 잡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자들 그 자들이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험하고 악한 자들이 짐승 같은 이런 일을 해도 그래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역경의 시기에 힘을 발휘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시대에 믿음이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구약시대에 이 믿음의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중에 가장 근본적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 세상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창조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그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휴거 이런 모든 것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와 모세 등 여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당대에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며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일부, 일부가 뭐예요? 자기 안에 사라를 매장할 만한 그런 땅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천막에서 생활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왜 그래요? 하늘의 본향을 삼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역경의 시대에 힘을 발휘하는 거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노아 등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 특징이 다 다릅니다. 여러 형태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선택이 아니잖아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아들인데 나 대통령 아들 그만두고 저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그러고서 먹고 살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공원에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목사가 택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시간 있으면 꼭 올림픽공원에 가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죄의 쾌락들을 다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집트에 그 많은 그런 보물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그 치욕, 이 치욕을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선택하는 믿음의 특징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삶에서 실현하면서 살아야 그게 믿음의 길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는 율법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신명기 30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30장 11절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였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구원받고 성화가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합니다. 10장에 가서 보니까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느냐,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믿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죄인이라는 확신이 들면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엘리야와 사악한 자 아합의 대결, 사악한 자 아합, 제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이 된 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사악한 자 그 아합이 대결하는 이거를 두고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야 물론. 근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사악한 자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엘리야와 사악한 자 아합의 대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한데, 구약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꼭 전달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신학시대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구약시대 이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좀 가르치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엘리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가졌던 믿음이 뭐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다니고 바이블 빌리버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손상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을 받는구나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엘리야가 누구냐? 성경 전체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한 시대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특별히 신약성경을 가서 보시면 엘리야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 수여가 이루어진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셨어요. 그때부터가 엄밀한 의미의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이에요. 우리 신약과 대비가 되는 이 구약 시대 가장 유명한 인물 딱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와 대언자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과 그다음에 대언자들의 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그냥 모세와 대언자들, 이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모세는 모세 오경을 지은 사람이가 아는 거고, 그다음에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해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공관복음에 세 번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오경의 저자, 그 다음에 대언자들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단지 한 시대의 그 사역자가 아니라 구약 전체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산상에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런 인물이다. 자, 침례자 요한의 기사가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전령으로 이 땅에 와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의 침례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 그 침례자 요한을 표현하면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도, 말라기 맨 마지막 장 5절 6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침례자 요한이 바로 대언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다고 한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엘리야를 침례자 요한이라고 직접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다시 말해 가장 어려운 시대, 그 다음에 거짓 종교와 그 다음에 참 종교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이 타협의 시대에 거짓 종교 따르는 자들, 거짓 대언자들, 이런 추종자들을 대적해서 여러분 홀로 쓴 사람이에요. 무슨 군대가 같이 한 게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도 홀로 서고 엘리야도 홀로 서고 홀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외친 그런 그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로 누구를 들고 있냐? 엘리야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7년 환란기의 후반부 거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어떤 일을 하냐? 이 사람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잖아요.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보수적인 성경 주석가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나타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까지 신약과 구약을 이으면서 특별히 배도한 자들에게 엄청난 권능과 영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나타낼 때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다. 근데 오늘 그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냐? 가장 사악한 자가 왕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아주 비슷하단 말이에요. 가장 사악한 자가 왕으로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대언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0절에서 3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걸으면서 그걸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게 뭐예요? 더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수입을 해왔어요. 수입을 해왔어요.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자가. 근데 이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제단을 쌓고 거기다 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수입을 해갖고 그 이방신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지금 제물을 바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또 작은 숲을 만들었고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자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시조가 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보다 더 훨씬 더 악한 일을 한 자가 누구냐? 바알을 수입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바알 숭배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하면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이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는 에이합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에이합은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사악한 인물이 아합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의 아내를 잘못 맞아갖고,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 아내를, 이세벨을 맞아갖고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국가 권력 전체가 거짓신을 섬기는 데 동원이 된 거예요. 국가의 왕이 거짓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도록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하는 이런 일이 그 땅에 생기게 됐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그냥 뭐 이스라엘의 삼국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내 나라에 이거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성경의 진리를 흔드는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잡고 지금 끊임없이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법안들이 매일같이 수십 개씩 올라오잖아요. 저도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국회 동의 청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온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국회 동의 청원 가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 청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원 동의를 적어도 우리 교회 1200명이 해야 그래야 5만 명 뭐 20만 명 가고 이렇게 가야지만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생기고 있어요. 국가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걸 섬기라고 계속해서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같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권력의 타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 시대의 비극은 왕과 왕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알 숭배하는 데 동참하거나 바알 숭배하는 데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그대로 반복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바알의 대언자가 450명이고 그리고 지금 엘리야 하나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하고 지금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대언자들 450명을 키우고 또 이세벨이 작은 숲의 대언자들을 자기를 위해서 400명을 키우고 그러니까 지금 850명을 국가가 먹여주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런 거짓 대언자들 무리 850명을 국가의 돈으로 먹여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참 대언자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바댜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 100명을 굴 속에 50명씩 숨기고 물과 빵을 가져줬다는 이런 비참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굴에 갇혀 있으니까 한마디 말을 못하잖아요. 굴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고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아첨을 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주변에 뭐 몇십 명씩 데리고 어디 해외 출장 다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정신이 나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언제 앉아서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해야 설교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빠져갖고 권력을 추구하고 주변에 그냥 여러 사람들 쫓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목사님 하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 LA에 갔는데 엄청난 그런 그 벤츠 엄청난 그런 차를 타고 하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경호원들이 일곱 명이가 나타나서 목사를 호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구나 이 교회가. 그 교회 목사가 지금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간음했다고 한 그 목사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경호원 일곱 명씩이 등장을 하고 마이바흐가 무슨 벤츠를 타고 공항에 도착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목사들 이게 거짓 목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 권력에 붙어갖고 그래서 많은 돈과 많은 모든 것들 누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대언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국가 권력이 그런 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유다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여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그 다음에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도 위험을 보고 주인의 위험을 보고 하면 어때요? 짖지 않습니까? 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짖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가가 망한다고 짖어야 그게 올바른 개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그 거짓 대언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짖지 못하는 개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 그저 먹고 자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들고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국가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 목사들, 쉽게 얘기하면 대언자들이 잠자고 눕고 졸고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읽냐?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종교개혁이 갈라놓은 이 천주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이 경계를 다시 허물고 종교통합을 하자 그러고 일치를 하자 그러고 이런데 앞장서고 있어요. 소규모 조그만 목사가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이 그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고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심판을 선포하지 못하고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고 이 강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좀 즐거운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많은 교회와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단과 그 다음에 교단의 중심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교단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둬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엘리야 시대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고 지금이 바로 그 엘리야 시대하고 똑같다. 권력에 빌붙어서 그래서 거짓 신을 섬기는데 아첨을 하는 이런 자들이 목사라고 지금 앉아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다수가 하나님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해서 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지가 된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 그 일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비춰보면 옳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강해를 16절부터 40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장을 읽었는데 18장 전에 17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17장 1절에 길르앗 거주민들에게 속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나 비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거다 하고 아합에게 가서 직통으로 경고를 날립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18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몇 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몇 년 흐르는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18장 1절에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냐? 여기 성경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가서 보면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이 3년 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그가 비가 오기를 간구했더니 다시 비가 내렸다 얘기하면서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합하고 엘리야가 대면하는 내용이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서 그에게 고함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자,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왜 그래요? 3년 반 전에 뭘 선포했어요? 아합에게 와서 내 말이 있지 않냐면 이 땅에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참 엘리야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저에게도 기회가 되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다. 내가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목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책망 앞에서도 엘리야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아버지 집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서 그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19절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하죠.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 또 작은 숲을 섬기는 그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 있는 대로 엘리야가 거하는 거기로 모아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움츠러 들은 거예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그런다고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았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갈멜산에 모았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거기 갈멜산에 있었어요.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그런 제단이 있었는데 이 바알 숭배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제단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가서 경배하지도 않으니까 완전히 피폐하게 됐고 바알의 대원자들이 이렇게 바알에게 제단 제사 드리고 하는 여기는 크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여기로 지금 모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중립 지역으로 오지 말고 아예 그냥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는 여기 와서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한번 벌리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중립 지역으로 가지 말고 가짜하고 진짜가 있는데 여기 와서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거 진짜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합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지금 대원자들 다 데리고 온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21절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 모여있는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한 의견은 주가 하나님이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 의견은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럼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둘 중 안에 하나 택해야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답이 뭐예요?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여태까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대다수의 백성은 이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백성이 스스로 알아갖고 다 옳은 걸 택한 일은 거의 없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해서 그래야 겨우 올바른 쪽으로 옮겨가지, 백성들 스스로가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팩트예요. 아, 지금 백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알이 옳다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옳다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왕은 저 앞에 있고 여긴 또 추상 같은 중에 엘리야가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걸 보면서 결단을 요구받을 때 그때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 예,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못했냐? 오랫동안 양다리 걸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중에 나가서 세상 가서 그냥 즐겁게 세상 이거 하다가 이게 주일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예,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너무 오랫동안 양다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대결이 일어납니다. 22절부터 29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답답하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백성이 몰라서 그런 거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주의 대언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지금 바알하고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은 지금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50대 1이다 지금. 그러므로 그들이 수소 두 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먼저 자기들 위해 수소 한 마디를 택한 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수소를 다듬어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겠다. 어찌됐든 450명도 수소 한 마리 준비하고 나도 한 마리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단 위에 각각 놓는데 불은 붙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그때 드디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불로 응답하는 이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백성이 동의를 한 겁니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백성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25절에 너희는 숫자가 450명이고 난 한 명이 구리니까 숫자가 많으니 너희를 위해 먼저 수소 하나를 택하여 다듬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데 불은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수소를 다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이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오 마리아여, 마리아여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형상이 어떻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무덩어리, 돌덩어리가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깡충깡충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에서 조용히 하면은 신이 말을 안 들 것 같으니까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2시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야지, 이렇게 불러선 되겠냐. 그는 신이니까, 신이니까 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든지 누구를 쫓아가고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자고 있어서 그를 깨워야만 듣지 않겠느냐 하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 관례에 따라 늘 하던 그런 방식에 따라 자기들 몸 위로 피가 솟아오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종교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 칼과 이런 걸로 북북해서 금을 굳고 해갖고 우리 기도원에서도 많이 있었잖아. 긁어내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이방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예,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적어도 3시 반, 4시까지 바알을 부르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데도 이놈의 바알이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무 응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다.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450명이 얼마나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명이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가서 보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그 정도 소리가 났을 거예요. 아, 그걸 한 7시간이고 했는데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주목하는 자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와라 하니까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던 그런 모든 재산이 다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이 바알의 대원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는데 어떻게 했냐, 야곱의 아들들 지파수에 따라 열두 지파가 있으니까 열두 돌을 취하고. 근데 그 야곱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너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 사람 그 열두 아들의 그 수에 따라서 열두 개 돌을 취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32절에 그 돌들을 써서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이스하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스하가 대략적으로 한 15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단 주위에 이렇게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5리터 정도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에 놓은 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 네 개의 통에 물을 채우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 부었더니 또 부으라는 거야. 부었더니 또 부으라 그래서 총 몇 통을 부으냐, 열두 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버킷 이런 거 보통 이렇게 해서 물을 갖고 오는 게 한 20리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에. 그러니까 열두 통을 부었으니까 적어도 250리터를 갖다 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했더니 모든 게 다 젖고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물이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흘렀다. 물을 그렇게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 갈멜산 주변에 어떤 우물이 있든지 샘이 있든지 하여튼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이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250리터가 되는 그런 물을 지금 가져다 부었는데 이거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250리터나 되는 그 많은 물,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지금 부은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갖다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가서 보면 1대 450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대 450. 이쪽은 마른 나무고 이쪽은 젖은 나무고 이쪽은 소도 젖은 소고 마른 소고 이쪽은 소가 젖은 소고 그다음에 거기다 250리터 물까지 다 지금 부어놓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제단에 가서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한 것을 이날 이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면서 주가 여호와 여호와가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이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 놓는 가짜 신이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부터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로 하나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런 대언자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한 것을 이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38절에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의 돌들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므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 그분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엘리야가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바알의 대언자 450명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붙잡아드리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래서 기손시내로 가서 450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리신 것을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동일한 일이 생겼어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데 미국에서 이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지금 취한다고 지금 백악관이 다 발표를 했잖아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와 같은 그 놀라운 회개의 기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뭐가 돼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대답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부정선거의 자취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공의와 공정한 그와 같은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올바른 사람 뽑고 그래야 가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바른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가해서라도, 그래서 이 나라의 그런 악한 법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같은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짓 대언자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거짓 대언자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일 수가 없어요.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신앙, 기복 신앙, 번영 신앙, 뭐 신사도 해서 뭐 구약식 교회하고 백성들 착취하고 수많은 헌금으로 이 백성들 착취한 이런 사람들 싹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런 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 다 하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수가 하나님을 따른 시대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릎 꿇지 않은 7천명하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다른 것하고 이렇게 나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엘리야가 나중에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한다. 여기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질투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렇죠? 목사들이 권력의 아부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보고 거짓 대언자들이 창궐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투는 왜 생겨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때 질투가 생기나. 제가 아내가 있는데, 그렇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이렇게 보면 그럼 어떻게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질투예요. 여기 올바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바알을 섬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질투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이 망가지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는데도 부약식 교회를 하고 있고 강제로 11조를 거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거 있을 때도 아유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잠잠히 있어야지.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올바로 선포가 안 되고 이 예배당 강단에서 신문 이야기나 하고 잡다하게 자기 주변 이야기만 30분 하다 끝나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이건 아니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망가지고 하나님이 신속 모독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에서부터 응답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권력에 아부하는 목사들, 침묵하는 그런 강단들, 무질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바알의 대언자들이 몸을 찢고 하는 그 일이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데서 뒤로 쓰러지고 하는 그 일들이 그 잡다한 그런 일들이 다 똑같은 그런 일들이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엘리야가 하는 거 봐요. 질서 있게 정연하게 모든 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분한 마음. 아테네에 갔던데 모든 사람들이 신이 아는 걸 가지고 신이라고 거기다 경배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영으로 심히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찾고 계신다. 이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방법이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려야 되겠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구원 받아야 되나 구원 받지 않아, 이게 지금 두 의견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이냐 아닌가, 이거 두 의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 주실 수 있냐 보존해 주실 수 없냐, 두 의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신약교회를 해야 되냐 구약식 교회를 해야 되냐, 두 의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엘리야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과 권능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사악한 자들이 처단이 되고 악한 목사들이 처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교회가 올바로 곳곳에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